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이제 3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이 한 60명 정도 남아 있어서 온 국민이 지금 침통한 가운데 애도의 기간으로 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하며 정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지난 한 2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번 사건에 실마리를 쥐고 있는 그 세월호 그 실소유자가 구원파의 유병헌 씨와 그 일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너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주로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건이 공개되어 나오더니 지난 한 열흘 동안은 그 뒷배경에 있는 이들이 저지른 그 불법 사례들을 하나하나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표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나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도대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몇 차례 말하고 했지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그 불법과 이 비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돈을 다 긁어모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입니다. 돈에서 몇천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제가 상상은 못 해보는데, 아, 그 돈을 다 가져다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져갈 건가? 도대체 왜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돈을 그렇게 긁어모을까? 돈이 그게 뭐길래 그렇게 그 돈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긁어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법을 피해 다니면서 돈을 다 긁어모았거든요. 다 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 줬던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구원파에 관련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요즘 신문이나 이런 데서 비리 사건이 나면 왜 교회가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까? 몇천억 횡령을 했다 그러면 그게 목사예요. 탐욕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겁니다. 일단 교회에 은행이 들어서고 교회에 신용협동조합이 들어서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예수님이 교회에 은행 세우고 신용협동조합 세우고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 뭔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겨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면 이건 예수님의 교회하고는 좀 먼데구나. 이렇게 일단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돈 맡겨서 그거 가지고 이익 취하고 성도들 그거 해서 뭐 대출해줘갖고 교회 뭐 갖다 바치게 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목사나 교회가 어떤 탐욕을 가지고 말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뒤를 들어가서 보면 다 결국은 개인의 어떤 탐욕, 교회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탐욕을 가지면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빙자해서 뭘 섬기는 거냐? 만몬 아니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 잡신을 섬기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이런 일들을 또 보면서 그럼 나는 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저와 비슷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 보면서 저 사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믿는 사람으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가?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해볼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법을 어겼지만 정말 교통신호 하나라도 아이들과 함께 차 타고 다니면서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도 정도만 좀 약할 뿐이지 많은 면에서 예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부정부패, 위법, 불법, 그 다음에 이런 탐욕 이 모든 게 결국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목요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과 결혼 시리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아이들 키우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한번 이 목사와 함께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뭐냐? 창세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오직 사람 하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은 어떤 드러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다스려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질서 있게 생활하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고 예의 바르게 생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것, 탐욕 부리는 것, 더러운 것, 무례하게 구는 것, 이런 것은 미워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마귀가 이브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말들을 하게 될 때 사람이 이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될 수 없고 그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이 마귀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 무언가 선과 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가 상대적인 도덕관을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우리의 처음 부모에게 심어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덕관이 있는데 그 도덕관이 이제 무시해도 된다. 너희가 우리처럼, 우리가 타락했던 그런 존재인데 우리처럼 신들같이 되어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 말을 하게 될 때 이브와 아담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마귀는 상대적인 걸 가르쳐요. 너만 좋으면 된다는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이와 같은 상대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뉴에이지 현상이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파급이 된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서 보시면 마귀가 지난 6천년 동안 사람들을 유혹할 때 썼던 그 기법이 바로 상대주의 도덕관, 상대주의 윤리관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한 55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젊었을 때는 잘 몰랐지만 한 30대 넘어가면서 그래도 하나의 이제 성숙한 그런 그 인간으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한다고 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최종 권위로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 25년 그래도 좀 어른이 된 이후에 지금 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뭐예요? 이건 부모의 교육에 달려 있구나. 교회의 교육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에 달려 있구나. 뭐예요? 예의와 기본 성품,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의를 지킬 줄 알고 기본적인 이 인간을 배려할 줄 아는 그와 같은 그 인간성을 갖고 그리스도인도 되고 사회인도 되고 정말 정치인도 되고 기업가도 되고 예, 교회 목사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 성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벗어난 그런 인간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특히 장성한 후에는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원받기도 어렵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되는 삶을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 성품,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그 인간, 이거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될까? 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최소한 어떤 사람이 좀 되어야 될까?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오늘 갖길 원합니다. 현 시대에 많은 부모님들, 하고 있는 그런 인들 가서 한번 보세요. 요새 어떤 것이 가장 유행하느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양육, 약육 강식이야. 약한 자를 어떤 식으로든 눌러서 그래서 강하게 남아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적자 생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적자 생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하나 둘 낳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거를 지금 알게 모르게 부모들이 주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때를 쓰고 법과 질서를 무시할 거라고 그래도 내 것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진화론의 사고방식이에요. 마귀가 가져오던 상대주의 윤리관의 사고방식이에요. 법이든 뭐든 때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어기고라도 내 것을 쟁취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런 불법과 정말 비리와 부정부패와 여기 연루된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다 어려서부터의 그런 교육, 특히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던 그런 때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아온 그 결과가 지금 이와 같은 참사로 이어졌다고 저와 여러분이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경찰을 때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고 이렇게 밀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시대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가서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을 시켜라. 그리하여야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자녀들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성경이 이 아이들을 구분을 합니다. 한 달에서부터 태어난 지 한 달부터 약 5살까지를 보통 아이라고 이야기하고 5살 넘어서 20살까지를 소년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 20살까지가 아이라고 보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인간이 어떤 종류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몇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아이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형,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고 아이, 내 아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신 그런 존재다. 그럼 왜 만들었냐, 아이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계획,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물로 이 아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보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다. 이렇게 좀 스코프를, 이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가서 보시면 아이는 하나님의 유산이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결혼해서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상속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아이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실천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겼고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아이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교육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잃고 지금 2500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지만 25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지키던 그와 같은 그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심정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한때 다 아이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이들에 우리가 컸어도, 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좀 특히 많이 듣고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오늘. 특히 스무 살 밑에 아이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지난 일곱 시간은 어른들에 대한 얘기하니까 넋놓고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장 크게 요구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출애굽기 20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열 가지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거고 뒤에 있는 여섯 가지 명령은 사람들과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뒤에 있는 여섯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이 뭐냐. 예, 여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열 가지 명령 중에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그러면 아이들로서의 그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바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머니 요새 죽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17절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명심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서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내려치는 이런 불량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그런 자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 아버지 손에 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주셨느냐. 신명기 21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의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이 도덕적 그 인간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라고 말씀했어요.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금 신약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지. 구약시대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술주정뱅이로 거하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명예를 뺏어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간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다. 5월 8일 이번 목요일 날 어버이날이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신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무언가 좀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된다. 신명기 말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보니까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명기 6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배우면 안 되고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7절 다같이 읽겠어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너와 이 엄마 아빠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매일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돼야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는 또 그것들을 이 말씀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말씀들을 여 이마에까지 두고 문의 기둥에까지 달아두면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화장실에도 적어놓고 문에도 적어놓고 다니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12절 가서 보니까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이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고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뭘 가르쳐야 되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이 엄마 아빠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을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내려가서 보니까 20에서 25절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아들이 와서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와 너를 위해서 행하셨다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사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라가 먹고 사는 것에서는 선진국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땐 미개한 그와 같은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귀중함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한 세대가 지나면 아이들이 망나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나니가 되면 저와 여러분 이 아이들 앞으로 예배드릴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다가와요. 예배드리려고 해도 뭐 사람이 있어야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제가 강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켜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지혜의 대왕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 가서 보니까 약 3천 개의 잠언을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천 개의 잠언 중에 많은 부분이 여기 이 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대왕으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서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늙어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요구가 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도덕적 그와 같은 그 성품 이것을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이가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지정해 놓으신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운 그 길이 그 아이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 또 아이가 청년이 돼서 자라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아마 원할 겁니다. 그렇죠? 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 예,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너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인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게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길을 누가 가르쳤어요? 디모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길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훈련은 누가 받아요? 군인들이 받는 게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인들 훈련을 시키듯 아이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훈련을 시키고 교회는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은 부모가 시키고 교회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폭력, 폭언, 음주, 음담패설, 못된 드라마 이런 것 등으로 같이 아이들과 희희낙낙하며 이 아이들의 이 사고체계를 그런 식으로 포화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아이가 그것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폭력, 폭언 안 되는 거예요. 음담패설 안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드라마, 영화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예,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주일날 같이 나와서 한 가정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는 걸 좋아하고 특별히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줄 때 그 아이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잘못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거 탓할 게 없어요. 아이가 원래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 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아이가 왜 생겨나요? 부모가 감독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까지 시켜야 되냐? 여러분 훈련 아시죠? 유격하고 훈련하는 거 아이들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언에 가서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이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어리석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순진해요. 순진한데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언 14장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분별이 없다 그래요. 아이들이 1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이 있는 자는 자기에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친구가 와서 꾀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다고 잠언 9장 16절이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여기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음이 아예 줄로 동동 매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켜야지 오냐 오냐 하고 다 받아주면 아이를 망치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이걸 면하시려면 참담한 결과를 면하려면 아이들 처음부터 훈련을 잘 시켜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되냐? 참담한 상태로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냐? 이것을 알라.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곧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잘못 키울 때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멸시하는 자가 경건치 아니한 자거든요.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되게 노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좀 말도 좀 고상하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말 이렇게 속되게 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니 동성애하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아이를 잘못 키우면 이런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지혜. 성경의 지혜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크고 흰 왕좌 심판석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르칠 때 나타나는 그 효과가 뭐냐. 첫째, 음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아이들, 네,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애들도 마찬가지고 크다 보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갖게 되면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줄 알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명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좋은 아이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아이가 되고 사회에서 좋은 아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만큼은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사용한다는 우리 교회만큼은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작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잠언 4장 13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는 훈계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는 그 말을 듣기 싫은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목사와 선생님들이 주는 그 훈계는 내 생명이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고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목표를 삼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도덕적 성품을 가진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주일학교의 가장 큰 목표다.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서 살펴보니까 최소한 요 정도 인성은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몇 가지 정한 것입니다. 첫째,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 부지런함이 없고 열심히 일하는 게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 인간상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제가 이 내용을 이번 주에 정리를 해서 그래서 교회에다 일단 올려놓을 겁니다. 잠언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상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그 인간성 중에 하나가 뭐냐,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 성질 내는 걸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찔리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폭력을 행하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나 누구에게 누구를 때리고 욕하고 이게 크면 가정에 불화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폭력과 폭언을 한다. 이건 이혼 사유예요. 이거는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내리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게 폭력, 폭언은 법도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성질 부리는 거, 이거 좀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때리고 욕하고 이런 것들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 폭언, 특히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불순종하는 거, 구약시대 같으면 이게 죽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서 용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교사를.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 교육을 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게 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과 성질을 좀 절제해야 된다. 성령님의 그 아홉 가지 그 열매가 나와 있는 거에 맨 마지막이 절제로 돼 있어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성경이 요구하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소위 일곱 명의 집사라고 한 사람을 뽑는데 거기 그 일곱 명의 집사라고 한 사람들 뽑을 때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역성경 그게 빠져 있습니다. 예, 영어성경 가서 보시면 정직이라는 말이 성경에 8번이 나오고 특히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가장 큰 게 뭐냐?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사도행전 6장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덕목을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특히 배우자를 잘 만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탐욕 부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배우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그와 같은 덕목이다. 그래서 이런 최소한의 그러한 그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한번 좀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떤 것 같아요?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도덕적 성품에 그래도 나는 조금 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한가?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내게 불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다. 이런 사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연연해서 우리 가정이 나빠서 우리 엄마 아빠가 폭언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 내가 바르게 양육해야 되겠구나. 어떤 아이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 폭력, 폭언 행사하지 않는 아이,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릴 줄 아는 아이, 예의 범절이 뛰어난 그런 아이, 3살 교육이 여든 간다고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이 아이가 제대로 커야 그래야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 희망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이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과제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그런 그 대언자, 이사야와 같은 그런 정치가 그렇죠? 요셉과 같은 그런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서 나오기를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간곡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되자는 그런 말씀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이 내 손에 있다 이거 자랑만 하지 말고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노력하는 사랑침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저부터도 양심에 찔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힘으로는 그게 잘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아이들이 되고 좋은 어른들이 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교회를 이루며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